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문제가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일반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지 않느냐. 평생을 기다리며 얻은 아들 이삭인데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보여달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라라는 하나님의 시험 말입니다. 이 원칙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윤리 도덕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법으로 구성한다면 일반적인 법으로 기록되어 있을지언정 아주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각별하세요. 어떻게 각별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사이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사건, 이 과정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험이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 감당해야 할 보편적인 윤리, 그걸 갖다가 킬 해버리고 번복해버리는 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보편윤리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로 드린다? 우리가 워낙 크리스천이고 종교적이다 보니까 하나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일정한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한데 아마 이 스토리가 그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부분을 짚어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람은 굉장히 욕망이 가득하죠. 열정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부 생활을 하기까지 모든 영역의 삶에서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만들고 이 이삭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그다음에 열국의 아버지, 굉장히 높이는 그런 레벨의 조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축복과 승리와 모든 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패배도, 즉 이삭을 죽여야 하는 일도 황당하게 당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히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이 아닐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데를 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철회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교만을 자제시키는 그러한 뭐 스토리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이고 이건 사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뭐 틀리지도 않고요. 그러나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보는 해석은 없을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계속 이것 가지고 질문하고 질문 받으면서 답도 못하고 뭐 얼버무리고 그렇게 지나간 게 우리 크리스천이거든요. 오늘 제가 성경을 다양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후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아브라함 사건을 거꾸로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후대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따져보기로 하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에 네 가지 문제점을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외래 문화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건을 이렇게 쭉 짚어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문화를 보면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압 왕이 이름이 뭐 메사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전쟁 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단칼에 죽여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열왕기하 3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런 건 끔찍해서 읽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일 거예요. 그 모압왕은 이방왕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자녀를 죽이는 악습을 따라하다가 비난받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입다가 그래요. 근데 입다의 딸이 그냥 춤추며 속옷이며 제일 먼저 나갔어요. 춤추는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다고. 이것은 지극히 비유대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은 이 입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페니키아나 그 카르타고 같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에는 수천 개의 어린아이 뼈들을 고고학적인 발굴도 요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당시 이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녀를 바친다고 신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네가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하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 그 행위, 그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 후손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거짓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는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자녀와 권속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목적으로 롤모델의 아빠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전하고 명하는 것, 그리고 롤모델로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본받으라 라는 의미로 족장 혹은 뭐 파운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롤모델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인다? 그건 롤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혹은 가르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했다면 어떻게 롤모델,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롤모델을 원하셨다라면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롤모델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 결혼 안 해서 뭐 자식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모델을 택하셨는데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자식을 죽이는 건 네 번째로 비윤리적이죠. 유대인으로서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엄청난 교훈이 있는데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인다? 비윤리적이고 나중에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극우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중세 종교재판과 같고 21세기, 20세기의 자살폭탄 테러범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삭을 결박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특히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비유대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릇된 세계관과 맞붙는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제도, 이 가족 제도를 가만히 보면은 아빠가 있고 아빠가 거느리는 그 집안이 있고 모시는 신이 있고요. 아빠의 권위가 있고 아빠의 권위가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옮겨지는데 반드시 장자한테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틀을 잠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각 가정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려 하고 제물을 바쳤는데 조상신이라든지 섬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라 가지고 자식뿐만 아니라 아내마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그렇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권한이 반드시 장남에게 이어졌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교도적인 그러한 생각을 다 반대합니다. 우리 성경에 죽은 조상에 대해 제물 바치는 거 봤습니까? 예,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찾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목해 볼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정확하게 맏아들에게 전해진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남이고 쌍둥이로서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르우벤,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죠. 야곱의 그 자손 12 아들이.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안 넘어갑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교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권은 레위한테 갑니다. 그리고 왕권은 유다, 아들 유다한테 넘어갑니다.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아론한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동생인 모세한테 넘어가요. 이삭의 출생부터 결박까지 이 스토리를 다시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 재산이라는 원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너무나 기적적이었다. 사라가 임신했을 때 사라는 이미 폐경기였습니다. 뭐 나이가 아주 많았죠. 80 후반부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없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한나도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Give over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치는 거니까. 자기가 낳았지만은 바친다는 것이죠. 나중에 신약에도 또 나옵니다. 멈추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이제 결국은 안 죽이는데 하늘로부터 그 소리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기라는 단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스토리.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후손의 스토리를 가지고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를 해석을 하려고 지금 제가 달려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sacrifice,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give over 바치는 것이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라는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같은 원리가 되풀이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선언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살았다. 거의 절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는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건데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음.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give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기 위해서 기적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거 옛날 번역할 때는 성별, 거룩한 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줄지며 offering, giving 이게 막 혼재가 돼가지고 offering이 뭐 제사니까 뭐 확 죽여가지고 그냥 불태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 비도덕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고민해야 되고 해석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명이 된 레위 모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 잘못한 그 죄, 금송아지 죄로 그 제사장 일을 잠시는 이룰 수도 있어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복음 2장 잘 아시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되십니다.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이를 드리는데 아이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제 비둘기로 대신해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하고 이삭이 아버지 칼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죽음하고 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비둘기 제물, 속죄의식이죠. 속죄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신 일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라는 차원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원칙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바친다 바친다 뭐 장자를 바친다 바친다는 말이 많은데 그거 다 죽인다는 이야기는 서로 거의 없잖아요. 장자 죽인다는 스토리는 이스라엘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는 물론 죽인 게 있어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유대율법에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세우려 하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이 알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촌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임신하지 못하더라라는 기록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임신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아기를 갖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It's not yours. 이게 네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가랴 아빠와 엘리사벳 엄마 밑에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했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나를 왜 찾으세요? 길 잃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12살 때.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해석을 아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소개는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 아이가 하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말이 등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라는 말을 빼버리고 덕이라는 말과 같아요. possession, own이라는 뜻이에요. 가인, 소유하다, 가지다,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대 이 성경학자들이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가인이라는 그 이름 말 따나 소유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아이는 가인처럼 반항하며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더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조금 약간 반작용으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 개별 한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삭의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한 그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도 있고 좀 이렇게 신박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해석도 있는데 포인트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소유한다라고 믿는 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 사람이 안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그냥 one man 혹은 one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인 자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나 우리 카운슬링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는 얘기인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은 못 되고요. 개인주의는 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적인 value를 굉장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아를 찾아내는 존재, 존엄과 자유를 지닌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12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낳아서 그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가지는 독립적인 주체요 도덕적인 자아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 프로이드가 그 오이디푸스 그 컴플렉스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비극을 설명한 것은 좀 아쉽다. 우리 성경을 보고 프로이드가 좀 이렇게 심리학을 전개를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한 공간을 우리 성경이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았던 오이디푸스 그 컴플렉스는 참 비극이지만은 우리 성경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나?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분명히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겠죠. 뭘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식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 아이고 너무 끔찍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 그 순간까지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옆에서 봤다면 아브라함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용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제물을 바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죽음은 더럽습니다. 죽음은 신선하지 않아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 가르치는 내용을 부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데 저는 절반의 성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왜냐? 전혀 다른 완전히 그 세계관하고 그냥 이렇게 앙숙이 될 정도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 관계가 아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가족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크게 내세웠던 주제 도덕입니다. 도덕. 한 사람의 도덕적인 자아가 탄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롱 플랜을 가지고 있으신 분임을 아시고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삭의 그러한 스토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엮여져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였던 잘못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바치는 아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쳐진 우리 자식은 참으로 귀한 독립적이고 자아가 뚜렷하며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그 불법에 대해서 정의롭게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에 깊이를 다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